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대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너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며 그가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그가 인자와 긍휼로 네게 관을 씌우시며 그가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에 독수리같이 새로워지게 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말년에 자신의 삶을 청산하면서 썼던 주옥과 같은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속에 자신의 생명과 축복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귀한 신령한 교훈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는 우리 개개인과 반석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성호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이 말년에 썼다고 생각되는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과 늘 동행하시며 자신을 축복하신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세워보면서 감사의 찬양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이 짧은 기도에서 세 번이나 송축하라고 촉구합니다. 찬송하고 축복하라고. 원어 표현을 직역하면 높이 찬미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송축하는 것은 누구를 경배하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다윗은 먼저 내 영혼아 송축하라 한 후에 곧이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송축하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예배자는 자신의 전부로 여호와를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고 머리로만 찬양하지 말고 몸으로만 찬양하지 말고 마음과 성품과 힘과 뜻을 다해서 너의 전부로 찬미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송축하라고 하면서 누구를 송축하라고 하는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너는 인간을 송축하지 말고 자신을 송축하지도 말고 왕인 나를 송축하지도 말고 너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너를 진정 복되게 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한 후 송축의 초점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에 맞춥니다. 막연하게 여호와를 송축하지 말고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거룩한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신들과도 완전히 다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시요 지금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유일한 역사의 주관자시요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유일한 심판주이신 것을 송축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듯이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 어느 신에게도 없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고 주권과 진리가 있으시고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있으신 것을 송축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모세가 노래한 대로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이가 있나이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나이까 하고 송축하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경탄했듯이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어디에도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 하고 송축하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첫째 인간을 송축하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둘째 특별히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송축하라 하고 한 후에 셋째 송축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들 고백해야 하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키셔서 베푸신 모든 은혜 기억하고 그것을 송축할지어다. 막연하게 감사하고 찬양하지 말고 네가 받은 그 놀라운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지어다. 이어서 다윗은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 다섯 가지를 열고 하는데 제일 먼저 죄사함의 축복을 언급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합니다.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실제로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흉악한 죄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실제로 다윗은 끔찍한 사악한 죄를 연이어서 지었지만은 모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남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는 간음죄를 지었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까지 지었지만은 둘 다 돌 맞아 죽을 죄였고 다윗은 죽어 마땅했지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을 정죄했을 때 즉시 자복하고 회개했기에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받은 여호와의 첫 번째 은택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언급한 후에 두 번째 은택으로 병치유의 축복을 언급합니다. 3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가 너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치유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모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하듯이 주님은 두루 다니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다윗은 실제로 시편 6편 그리고 41편이 증거하듯이 큰 중병에 걸려 죽을 지경에 처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받은 큰 은택으로 첫째 죄사함의 축복, 둘째 병치유의 축복을 언급한 후에 셋째 생명의 구원의 축복을 언급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네 생명을 구속하셨다고.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은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잃으면 죄를 용서받고 병이 회복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일찍 죽는다면 왜 용서받고 치유받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목자로서 군인으로서 왕으로서 살면서 맹수들과 외적들과 사울 왕과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네 번째 은택으로 이번에는 의의 면류관을 언급합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가 인자와 긍휼로 네 개의 관을 씌우시며 네 개의 관을 씌우신다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일을 반쯤 하시다가 끝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치유받고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시지 않고 우리에게 끝까지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의의 면류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실제로 다윗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힘입어 왕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목동, 그것도 많은 아들 가운데 말째 다윗을 취하여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고 그의 위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받은 다섯 번째 은택으로 풍성한 삶을 언급합니다. 5절을 보시면 그가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저 주시지 않고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곳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구하지도 않은 왕위를 주셨고 그의 나라를 광대하게 하셨고 권세뿐 아니라 지혜도 주시고 수많은 은금을 주시고 많은 아내들까지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베푸신 죄사함과 병치유와 생명의 구원과 의의 면류관과 풍성한 삶의 축복을 언급한 후에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힙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So that 하고 나옵니다. 이 모든 걸 왜 주셨는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네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네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로워지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털갈이를 한 독수리처럼 계속 젊게 남을 수 있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31절 표현을 빌리면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되고 다른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기 위해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30세 왕이 된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의 모든 병을 치유시켜 주시고 그의 생명을 늘 구해 주시고 그에게 왕관을 씌워 주시고 삶을 부요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반석교회 목사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평생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며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거룩하신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 입을 벌리면은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고 다른 인간을 송축합니다. 교회에 거액을 헌금한 사람을 송축하고 선교관을 지어준 사람을 송축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선교사의 동상과 기념관까지 세워서 그를 송축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가 죽기 전에는 그 사람 동상을 만들거나 그 사람 이름으로 건물을 명명하지 않는데 크리스천 대학들과 신학교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 앞에서 낯뜨겁게 높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누구도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고 인간에게서 영광 받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기원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지상에서 하시는 동안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지도 아니하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명했고, 누가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이 들어와 시돈에 가서 그곳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했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넙죽 받아먹었기에 곧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에게 그가 먹혀 죽으니라 기록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다른 인간을 송축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송축합니다. 목사들부터 자신을 높입니다.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 자신의 명함과 교회 주보에 레버런드 김아무개라고 쓰고,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들은 레버런드 닥터 김아무개라고 씁니다. 교회 웹페이지를 보면은 목사의 온갖 학위와 경력과 감투를 딱지짝 나열하듯이 나열합니다. 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주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명함을 내밀 자가 아무도 없는데 뻔뻔하게 그런 것들을 내미는 거예요. 미국 신학교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쓴 책 겉표지에서 낯뜨겁게 자화자찬을 늘어놓습니다. 물론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얘기했어요. 다 같은 형제인데 랍비라고 높이지 말라고. 레버런드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닥터 누구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고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많은 랍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부르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 한 명도 부르지 않았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늘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하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인간 일반에 대해서 일반론을 핀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말씀한 거예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말했습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자신은 어린 나이와 같이 경험이 없고 미숙한 자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자신과 같은 자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예수님조차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교인들처럼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송축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을 송축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유일하게 영광받아 마땅하신 여호와만을 송축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입을 벌릴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여호와만을 송축하라. 우리가 입을 벌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거룩하지 않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성경에 없는 하나님을 열심히 송축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내리지 않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지 않은 하나님 송축합니다. 지옥을 만드시지 않으신 하나님, 각종 불륜 관계에 있고 동성연애를 하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들으는 사람들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으시고 구원만 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축복만 하시는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송축은 열심히 하는데 성경에 없는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또한 거룩하지 않은 예수님을 그저 성자에 불과한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뛰어난 도덕성과 윤리로 세상을 사신 예수님, 주린 자와 헐벗은 자,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갇힌 자를 긍휼히 여기셨던, 지고의 선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가르치신 예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나 간디와 같이 인간 의인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인간 예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삶에 무관하게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상처를 싸매주고 나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사랑하는 나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나의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가정에서 온갖 문제의 해결사이신 진이와 같은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찾고 그런 예수님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로 몰려갑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본 디모데후서 4장 3, 4절 말씀대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신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기 때문입니다. 그런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교회가 미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인간을 높이지 말고 여호와를 높여야 되고, 막연히 여호와를 송축하지 말고 성경에서 분명히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거룩하신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되뇌이는 신명기 6장 4절에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밖에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여호와의 성호를 송축하라. 두 번째, 우리는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공부하고 묵상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실제로 베푸신 그 수많은 축복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다윗이 언급한 다섯 가지 축복, 우리 가슴판과 뇌리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송축하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사함의 축복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또한 주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매일 짓는 죄를 사함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흐르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맡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의 사함을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계속 성화되어 가고 있지만은 타고난 죄의 본성과 골이 깊게 밴 악한 습성 때문에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짓게 될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70번씩 7번씩 무한정 아무리 진홍색과 같은 붉은 피를 묻힌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거를 덜 감사하는 거예요. 왜?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용서받고 의로운 자로 내려가기 때문에. 둘째, 우리는 병치유의 축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병균과 질병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치유시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거나 극심한 고통과 불편 가운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의사와 간호사와 약사와 그 많은 연구원과 테크니션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계와 기술을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들이나 그거는 의사지 간호사지 얘기합니다. 그 의사와 간호사와 약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무슨 재주로 질병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하게는 우리 육신의 병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영적인 병들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병, 험담하는 병, 부정적인 병, 교만한 병, 악한 병, 탐욕의 병, 위선의 병 등등 모든 병들. 이거를 치유시켜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의 병들이 고침을 받을 때 우리는 참으로 내적인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죄된 세상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삶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명예가 없어서입니까? 권세가 없어서입니까? 건강이 없어서입니까? 뭐가 없어서입니까?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병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셋째, 우리는 생명의 구원의 축복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었기에 사단의 권세로부터도 풀려난 것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의 삶에서 사단에게 종 노릇하지 않게 된 것을, 자유함 얻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의의 면류관의 축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이지만, 정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100%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과 같이 후사가 되어서 주님과 같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화로운 자들이 된 거예요. 천사보다도 더 높은 자들이 된 거예요. 지상에서는 보잘것도 없는 존재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표창을 받고 상을 받고 메달을 딴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섯째, 우리는 풍성한 삶의 축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부와 즐거움을, 심지어는 건강조차 누리지 못할 수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 남들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가족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특권을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연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다른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앞으로 넘어지든지 뒤로 자빠지든지 집에 있든지 밭에 나가든지 길을 향하든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이는 들어가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세월이 갈수록 나의 삶에서도 오늘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지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바울과 같이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을 느끼십니까? 영혼은 날로 힘을 얻고 맑고 밝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머리는 다 빠지고 이마는 쪼글쪼글하고 턱에 주름살이 지고 등은 굽고 모든 일이 굼뜨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린 나이와 같이 되는 것을 느끼십니까? 독수리와 같이 우리의 청춘이 젊어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도 가장 좋은 것들에 대한 기억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쓸데없는 것들, 무익한 것들은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하지만 정말 유익하고 존귀한 것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나 손해는 두고두고 기억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나 유익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남에게 쓴 작은 선심은 오랫동안 기억하지만 남이 나에게 베푼 큰 은혜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도 잘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눈에서 잘 보이시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 기억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중요한 것들에 밑줄을 치고 하이라이트를 하고 수십 번 외우듯이 오늘 다윗이 송축한 하나님의 은택도 의지를 들여서 뇌리와 가슴판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4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앞으로는 입을 벌렸다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영의 눈이 어두워서 인간을 송축하고 자신을 송축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삶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교인들이 찾는 수많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 유일무이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체적인 은혜들을 세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생명의 구원을 얻고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었고 삶이 풍요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가지만은 영혼은 날로 어린 나이와 같이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절감하고 기뻐하며 송축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